우리 성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에베소서 1장 7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지만 봉독은 12절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성경을 펴시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What would you change about yourself? 아주 어린 아이부터 70, 80 어르신들까지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 could change anything about yourself instantly, what would you change?
I don't know. It's just, I like myself.
Ah, man. A lot of things.
Oh, baby, I have a list.
My personal appearance.
These bad knees.
I'm short.
I wish I was taller.
I'm 6'4 now. I wish I was like 6'8.
If I could be like totally ripped.
I wish my hair was a little easier to manage.
And it'd be nice if I had my hair back.
You look in the mirror and you go, wow, I didn't look like that when I went to bed last night. Every day I'm older and it shows.
To be a better reader and to fly.
Probably my love of procrastination and my fear of judgment.
Oh, I would be more fearless. I'd do things and not worry about the consequences.
That I would be a little more understanding with people around me.
I could be a little bossy, and I know that.
I really, really overreact when people say stuff to me.
I could get extremely frustrated and just like let out all my anger onto one little bitty thing that doesn't really matter.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바꾸고 싶은 거, 좀 달라지고 싶다, 좀 나아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나요?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내가 저지른 일, 아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이미 일어난 whatever that is that happened in the past.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거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길이 어두워지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어떻게 핸들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선택이 될 것입니다. Take a good look at yourself.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아상, 어떤 자존감을 지금 내 안에 품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나는 복된 자들이다,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향해서 You are blessed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 없다, 재수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복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덩이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용납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Can you believe that?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This is mind-blowing.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It's amazing. Amazing.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팀을 짜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이게 팀 셀렉트 할 때 안 뽑히는 애 있죠. 끝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Before day one, okay?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We belong to God. We have a family to belong to.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꾸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에 연연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나한테 전해야 돼요. 나한테. 내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흑역사를 예수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된 자로 용납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나요? NBA 파이널이 너무 일찍 끝났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아 얘기하겠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즈하고 네. 우리 워리어즈하고 파이널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가 과관이었습니다. 네. 경기 종료 불과 몇 초를 남겨놓고 두 선수가 무지막지한 범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타임아웃 이제 들어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카메라가 그들을 잡고 있었어요. 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막 정말 캐브스 팬이고 르브란 제임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문제는 연장전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예? 오버타임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이 리액션을 보면은 말입니다. 게임 오버. 왜냐하면 그들은 몇 초 전에 저지른 자기들의 실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운동 경기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덜미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 될 수도 있고 남이 나에게 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Take a good look. Take a good gospel look at yourself. 그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박형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복음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과거의 문제,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이죠. 복음이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특별히 몇 가지 언어에, 몇 가지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이 훨씬 더 이렇게 클리어하기 때문에 이것의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정체성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로 잡는 것에 제가 좀 도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Three words. Sin,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Forgiveness, 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edemption, 속량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의 내려줍니다. This is who you are in Christ because of the gospel. 첫 번째,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뭘까요? 오늘 1장 7절에 보면은 sin이라고 나오지 않고 trespass라고 나와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sin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이 trespass라는 단어입니다. sin이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성향, 우리가 이거를 죄성, sin nature. 바울은 이것을 육신 또는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flesh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hamartia, 우리 안에 내성, 내재되어 있는 죄성.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그것조차도 없어지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는 거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이 아닌 또 다른 헬라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trespass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trespass라는 이 헬라 원어의 단어는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stumbling.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시는 walk by faith, not by sight.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도를 행해야 되는데 주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게 바로 trespass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과거에 많이 있다. 그래서 trespass를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로마서를 쓴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You're a sinner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들 안에 죄가 있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에는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 그 당시에는 아주 사악한 죄인으로, 바리새인은 세리와 절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게 반전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반전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세리,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누가 보면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선교사였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연초에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묵상을 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썼을 때도 7장에 보시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와 씨름하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고백하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후에 그가 쓴 세 통의 서신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많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Of all the sinners, I am the worst.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다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 닮고 싶어요? 예수님 빼고 그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 바울인데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에 대한 생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죄를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말씀을 좀 배우게 되잖아요. 내가 지은 작은 죄가 얼마나 크게 보이고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인이라는 딱지는 떼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복음이 복음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에게 죄 사함을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 복음을 받지 못해요. 내가 아프다고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병원을 찾아가야죠.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약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죠. Forgiveness. 두 번째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연 수섬의 기도에도 있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죠. We are sinners forgiven. We're forgiven. 여기 용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사함, 죄의 사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forgiveness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pardon, 사면받는다고 그러죠. 사면, criminal들이 사면 받는 것이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 어떤 처벌을 cancel 받는 거예요. 취소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굉장히 높은 분이 I can pardon myself라는 그런 망언을 해서 또다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논리적으로 부합합니다. 물리적으로 합리성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면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용서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의 용서가 필요할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하고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의 최고의 대상은, 최우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무시 그리고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그의 남편을 전장터에 내보내가지고 사고인 척하면서 죽게 만들잖아요. 예, 죄를 짓고 또 짓죠. 예,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시죠. 예, 그래서 다윗이 크게 깨닫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게 시편 51편인데요. 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Against you, you only have I sinned.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다윗이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우리야. 우리야는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에게 잘못했죠. 크게 잘못했죠.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몹쓸 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사지불구의 한 병자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매달고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었어요. 치유였어요. 근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Your sins are forgiven.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걸 믿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나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여러분 병을 고칠 수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분이 입증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실까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 7언 일곱 마디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용서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옥이 필요 없겠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고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에는 용서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페이스 전도 훈련하고 실천하고 또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F가 뭐죠? Forgiveness. A는요? Available.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가 available 한데 페이스 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Forgiveness is available but not automatic.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Universal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 구원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만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 거기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Forgive us our debts.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디다케라는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second generation disciple들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쓴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2세대, 2세기 때 쓰여진 책이에요. 디다케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세 번씩 암송해라. 주기도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받은 사람과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냥 forgive me my sins. 그게 달까요? 여러분 sinner's prayer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로 그 기도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 신자 교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사실. 십자가 건물 위에 올려가 있다고 다 교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용서를 받은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이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아주 유명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봤죠?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 비싼 향유를 쏟습니다.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죄인이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이 예수라는 랍비가 가만히 있을 수만 있는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그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몬은 말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그 인카운트의 결론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시몬도 용서가 필요하고 이름 모를 그 죄인 한 여인에게도 용서가 필요한데 그 여인은 용서를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옥합을 붓는 향유를 붓는 그 섬김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들어가면 뭔가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몬은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닦은 물도 안 내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올무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품으신 그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재력, 포텐셜,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You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for good works. 어떻게 그 선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미 죄를 많이 졌고 앞으로 또 짓게 될 죄와 실수와 잘못들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 은혜를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쉽게 받아 넘기지 마세요.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증명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그 방편이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와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Redemption. Redemption이 뭡니까? 속량.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 때 구약이나 신약의 노예나 아니면 전쟁 포로를 풀어주는 그런 대가를 받죠. 랜섬이라고 하죠. 그 랜섬을 지불하고 그리고 노예나 아니면 포로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리뎀션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구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근거합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죠.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는 게 아닌 거죠. 아들을 낳으면 막 그냥 나일강에 갖다 집어던져 버리고 하여간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수백 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어떻게? 모세를 보내셔서 열 가지 재앙이 있는데 열 번째 재앙이 있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카운트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모든 가정의 장자, 사람이건 짐승이든 firstborn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죠. 그거는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량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밤이 되면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집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도어포스트에다가 문설주에다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 심판의 천사가 피를 보고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죠? 희생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피 흘림은 사망이에요. 그걸 보고 패스오버. 그 집은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언제 죽으셨죠? 패스오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멀찌감치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이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paid in full, it is finished. 청산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사건을 그 의미를 그 속량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redemption은 ransom price를 페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ransom 하셨을 때, 우리를 redeem 하셨을 때는 은이나 금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자, 19절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은 자유함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형벌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set free 해방시켰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If the su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We're sinners, forgiven and free.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없을 시절에 보스턴에서 아주 사역을 훌륭히 잘 감당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고약한 여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남자 아니고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하여간에 이 목사님을 얼마나 비방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 성도님 때문에 목사님이 항상 스트레스.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건 저러냐 저러냐.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사님을 힘들게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도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멀리 타주로 가셨는데 그래서 잊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이 성도님의 사죄 편지였어요.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근데 자기가 보스턴에서 목사님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롭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편지를 쓰게 되었노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편지를 보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전보를 치셨어요. 여러분 전보 뭔지 압니까? 인스타그램 이전에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보를 치셨어요. 전보의 내용은 전보는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 레러 하나하나가 돈이에요. 세 단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 여자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전보를 치셨대요. Forgiven, forgotten, forever. 복음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전보입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 Take a good look at yourself in the light of the gospel. You are a sinner, but forgiven and free. 기도하겠습니다.